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여덟 번째 우리 시간을 함께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본문이 계속해서 그 6장의 본문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정우 형제가 나누어준 본문이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고 사역의 자리로 보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가장 대표적인 어떤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에는요, 14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온 다음에 마가는 다시 30절에서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한 일과 자기들이 가르친 일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인 거죠. 거기서 가르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그 사역을 마친 후에 이제 그 오늘 30절에 보니까 돌아와서 자기들이 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셨던 일을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열심히 사역한 제자들이 피곤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31절이 시작합니다. 그들이 쉬기 위해서 갔던 곳은 비슷한 이 똑같은 장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벳세다라고 하는 곳인데, 너희가 좀 외딴 곳으로 가서 쉬어라 라고 했지만은 그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과 제자들보다도 먼저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뭐 그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 44절에 빵을 먹은 사람만 남자가 5천명이라고 했죠. 우리 흔히 아는 대로 1세기 유대사회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남자보다 사회적으로 더 낮게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카운트한다면은 만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흔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외딴 곳으로 가서 제자들도 쉬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었는데 오늘 거기 보니까는 그들을 대상으로 다시 가르치고 또 다시 사역하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어두워졌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흩어 헤쳐서 이 사람들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제자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말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마을로 가기만 하면은 거기서 뭐 떡을 사먹거나 뭐 이렇게 자기들이 요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형편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을 흩어서 거기 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게 하십시오. 그런 형편들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큰 무리를 먹일 만큼의 돈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37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시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아마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숫자를 보면서 이 정도 돈은 들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것은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없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먹입니까 하는 겁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성인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루의 품삯이 얼마인지 저랑 눈을 맞추고 있어서 하루의 품삯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보통 남자 성인의 하루의 일당이라고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면은 일하는 날짜로만 따져도 거의 1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돈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합리적으로 보자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따라오라고 하지도 않은 거였어요. 그냥 좀 따로 쉬고 싶었던 거였잖아요. 모두들 제 발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제 발로 찾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더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1장 1절에서 13절에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조금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6장 11절에 보면은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약간 부정적인 그러한 뉘앙스이긴 하지만 그것은 뭐냐면은 그 원래 본래 맥락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방문했다가 다시 자기들 유대인들의 자기의 마을로 돌아올 때 이방 지역에서 자기들의 발에 묻었던 흙을 털어버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의 정결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역에 적용하자면 너희들이 어디에 가든지 거기서 열심히 사역했지. 그러나 너희들 열심히 사역한 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이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그들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멀리한다면, 그러면 그들의 완고함의 증거로서 너희 발에 묻어있는 먼지를 털어버려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좀 매몰차 보이기는 하고 차가운 합리주의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으십니다. 앞부분과는 좀 다르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대책 없이 그냥 200데나리온도 없는데, 뭐 20도 없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MBTI가 유행이죠. 네. 저 MBTI 듣고도 까먹고 내가 뭐 이렇게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MBTI 대학원 때부터 했었는데 제 MBTI는 INTJ입니다. 예, 제 뭐 그 열심히 혹시 하신 분들 계세요? 예, 저를 좀 평가해 주세요. 저는 INTJ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살긴 하는데 어떤 때 목사로서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 사역하는 동안은 굳이 얘기하자면 TJ보다는 FP가 좀 많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덜 이성적이고 좀 더 감성적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처럼 조금 더 긍휼한 마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 심정인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충분히 그런 것이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좀 더 긍휼한 마음, 좀 더 긍휼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게 갈수록 드는 사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드는 생각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것이 아주 오래전에 이 예화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작년에 돌아가신 이스턴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님이셨고 그리고 목사이셨던 필라델피아 이스턴 대학의 토니 캠폴로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인데, 토니 캠폴로의 하나님 나라는 파티다라는 그 책에 나오는 하나의 예화입니다. 토니 캠폴로가 필라델피아에 살기 때문에 동부 끝쪽에 사는데 어떤 때 기회가 돼서 한 번은 하와이에 강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차 때문에 토니 캠폴로가 하와이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동부가 빠르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게 된 토니 캠폴로가 배가 고파서 식당을 찾다가, 밖에 나가서 식당을 찾다가 마침 그 시간에 문을 연 허름한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그 다이너 같은 곳이겠죠. 다이너 같은 곳에 앉아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보아도 그 시간에 새벽 3시에 그 자리에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사실 그 시간에 거기에 여자들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누가 보아도 이렇게 천박해 보이는, 예, 뭐 술집 여자인지 창녀인지 모르겠는데 천박한 여자들이 몰려와서 자기의 옆 테이블에 앉아서 시끄럽게 욕을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토니 캠폴로가 내가 오늘 자리를 잘못 잡았다 생각하고 그냥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옆자리의 여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가 다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내일이 내 생일이야. 그리고 내일 내 생일인데 벌써 내가 39이 됐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렇더니만은 옆에 있던 다른 여자들이 그렇게 말한 여자에게 면박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뭘 바라는 거야, 뭐 막 쌍욕을 섞어가면서, 그래서 생일 케이크라도 사줄까? 그랬더니만은 내일이 자기 생일이라고 말했던 그 여자가 또 욕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내가 뭘 해달라는 게 아니고 내일이 그냥 내 생일이라고, 내일이 내 생일이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측은한 생각이 들었던 토니 캠폴로가 여자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들이 매일 밤 이곳에 옵니까? 그리고 제 오른편에 앉아있던 그 생일을 맞이하는 그 여자도 매일 밤 이곳에 옵니까? 그랬더니만은 그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일이라고 말한 여자의 이름은 아그네스인데 그 아그네스가 매일 밤 이 식당에 옵니다. 이 시간에 옵니다. 그래서 토니 캠폴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아그네스라는 여자가 내일 생일이라는데 제가 내일 그녀를 위해서 새벽 3시 반에 생일 잔치를, 파티를 열어주면 어떨까요? 그 비용은 제가 다 되겠습니다. 주인이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식당 주인이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그 시간에 그 식당에 들르고 온 했던 사람들을 식당 종업원을 비롯해서 초대합니다. 다음날 비슷한 시간에 영문도 모른 채 그 아그네스라는 여자가 그 식당으로 들어서는 순간에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그것을 기대하지 못했던 그 아그네스라는 여자는 정말로 너무 놀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고 토니 캠폴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구가 여기 생일 케이크 있잖아, 여기 생일 케이크에 촛불도 있는데 이 촛불 너 생일이니까 이제 네가 촛불을 꺼야지. 그랬더니만 이 아그네스라는 창녀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제가 이 케이크를 집에 가져가면 안 될까요? 제가 이 케이크를 집에 가져가면 안 될까요? 왜 가져가고 싶냐고 물어보니까는 그냥 이 케이크를 집에다 두고 오래오래 그냥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자 생일 파티가 끝나고 그 아그네스라는 여자는 이 케이크가 무슨 보물이라도 된 것처럼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한동안 음식점에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을 깨기 위해서 비록 아그네스는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토니 캠폴로 목사님이 그녀를 위해서, 그 아그네스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토니 캠폴로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여자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식당 주인이 토니 캠플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걸 보니까 목사님이시군요. 기도하는 걸 보니까 목사님이시군요. 어디에서 목회하십니까? 어디에서 목회하십니까? 기회가 되면 토니 캠플러 설교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토니 캠플러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나는 새벽 3시 30분에 창녀에게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러자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 3시 30분에 이런 여자에게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교회가 있다면 나는 벌써 그 교회의 신자가 되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토니 캠폴로가 쓴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라는 그 책에 나오는 한 가지 예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새벽 3시 30분에 생일 파티를 열어주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책도 없지만 이들을 먹여라. 그리고 예수님은 똑같이 지금 모든 교회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세상에 많은 교회들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사역인지 어떤 방향인지 그런 거 우리 알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면에선 대책 없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먹을 길을, 그들을 먹여줄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새벽 3시에 창녀에게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그 교회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넘어서 어떤 때는 영적으로, 그렇죠? FP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이것 재고 저것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먹을 것을 베풀기 위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꿈꿀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온 교회가 기도한다면, 그런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에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아니 교회라고 이야기하니까는 공동체 같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저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일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런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먹을 것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38절에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 앞부분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바로 그전에는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하거나 반대하거나 다른 생각을 갖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그랬더니만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뭘 하시려고요 하는 그러한 뉘앙스는 전혀 없어요. 예. 그런 뉘앙스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어서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도 그렇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소박한 음식이고 소박한 식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박함 속에 파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 소박함 속에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마가는요, 제자들을 파송해서 사역하게 하고 오늘 본문 사이에 13절과 30절이 등장하는데 그 사이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장면을 등장시킵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제자들 그냥 6장 처음 부분과 6장 뒷부분을 묶어놓으면 자연스럽잖아요. 사역하고 왔니? 왜 딴 곳으로 가자? 이렇게 그냥 쭉 이야기를 이어가면 자연스러운데 왜 갑자기 중간에다가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는 장면을, 그 사건을 집어넣어 놓았을까? 여러분, 그 장면의 배경은요, 헤롯 대왕의 생일 잔치였습니다. 21절에 보니까는 그 잔치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소위 나름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잔치에 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헤롯은 자신의 형제인 빌립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비판하고 책망했던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중세의 많은 그림에 보면은 쟁반 안에 담겨온 세례 요한의 머리에 그 장면에 그 죽임당한 그 장면을 기록한 그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디테일한 스토리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기 읽어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헤롯 왕의 대단한 잔치에 참석했고 아주 풍성하고 즐거웠고 아주 대단해 보였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잔치의 마지막에 본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잘린 머리. 세례 요한의 그 잘려나간 피 흘리는 머리. 다시 말해서 잔인함의 극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장면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대단한 것들, 오늘 상마 형제가 기도했지만 얼마나 대단한 기술, 화려해 보이는 것들, 그럴듯한 것들, 유행하는 것들, 혹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그래, 내가 그 자리에 있었지, 내가 그것을 만드는 자리, 그것을 내가 성취하는 자리에 있어서 우리를 우쭐하게 하거나 우리를 즐겁게 하거나 우리를 대단하게 보이게 할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세상,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만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고 그 자리에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고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인가 이룬 것 같은 그런 자리였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세상은, 그리고 결국에 맞닥뜨리고 있는 세상은 헤롯의 잔치처럼 쟁반에 담긴 잘린 머리라는 겁니다.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질투가 있고 다양한 종류의 살인이 있는, 예,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찌 보면은 가짜 축제라고 그래야 될까요? 수도 피스트라고 해야 될지. 여러분, 그런 장면을 거기에다가 마가는 집어넣어 놨다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그저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그러한 몇 가지를 가지고 그냥 풀밭에 앉아있는 바로 그 사람들, 소박함 속의 축제라니요, 소박함 속의 잔치라니요, 바로 전에 등장하는 헤롯의 잔치에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보잘것없는 자리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무리들은 진리를 찾아서, 빛을 찾아서, 길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도 많은 경우에 세상 살아가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 우리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헤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목자 없이 양,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어디로 이끄셨다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대요.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진 것 별것 없는 오병이어를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뒷부분,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은 이 장면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장면은 뭡니까? 바로 최후의 만찬의 장면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주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해서 나눠주라고 하시는 거죠.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이 사건, 이거는요 그냥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몇 가지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기적의 스토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기적은 분명히 있었지만 마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이기심과 조바심과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헤롯의 잔치 같은 세상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인내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히 드러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42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은혜의 잔치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곳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도 차등을 두고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풍성하게 배불리 임하는 자리가 바로 오병이어의 잔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셨던 그 자리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몸담고 있는 이 하나의 씨앗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모두가 배불리 먹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의 자리처럼 작고 소박하지만 그러나 오병이어의 식탁처럼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잔치를 만들어가는 은혜의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기를,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떼어주신 것을 실제로 나누어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었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손에 주어진 은사와 시간과 가진 모든 리소스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과 세상을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